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 자매입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충격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저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 어디 가시죠? 저희 내 마음의 찬양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찬양은 더 좋은 다른 진행자로 계속해서 북조선 성도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과 2년 정도 함께 내 마음의 찬양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끝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방송과 어울리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아 자매님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계시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일까요?
생각해보니 성경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보면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닐지 불안하기도 해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다시 죽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왜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할까요?
맞네요. 영원한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죠. 오늘의 주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찬송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영원한 것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구원이죠.
구원에 시간 개념이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네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세 가지 구원의 모습이 정리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가, 영원한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자, 먼저 과거적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 시간이 있지만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과거 어느 시점에서 딱 한 번 경험한 구원 체험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듭나는 경험은 처음 믿을 때의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날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즉, 지금 우리 시점에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시간 순서로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 듣고 보니 맞네요. 그럼 현재의 구원은 뭘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시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원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성화라고 하죠.
아,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고 성화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추가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화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고통받게 되었으니 죄와 또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죄악과 싸워 이겨야 누릴 수 있습니까?
아, 그렇네요. 성화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자체가 구원이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성화는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구원이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이기도 합니다. 거듭나는 것만이 구원이고 성화는 되면 좋고 안 돼도 구원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듭남과 연결되는 삶의 과정인 것이죠.
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생각하고 현실에서 죄에 무너지는 이유가 거듭남과 성화를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미래 차원의 구원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다가 결국에는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런 형체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말씀 저도 알고 있어요. 영화라는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믿어 거듭난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영화라는 개념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죄도 없고 슬픔도 없는 이유는 모두가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큰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는 것은 삶 속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이 자동으로 죄악을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맞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사람을 악마나 다른 존재가 힘으로 빼앗아 갈 수 없겠죠.
네, 역시 금방 이해하시네요. 이 말씀은 인간의 시점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조심하라는 성경 말씀도 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듭남이 구원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또 죄를 즐긴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더럽고 나쁜 음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를 주시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죠.
네, 이제는 비유까지 알맞게 잘하시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을 다르게 말하면 언제나 항상이기도 합니다. 지하 자매님은 옛날에 방을 깨끗이 치웠다고 오늘 방 청소를 안 하시나요?
항상 깨끗한 방에서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 자체가 성화이며 이것 또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믿고 거듭났다가도 죄를 범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개념이 아니네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때로 죄를 범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의 과정 자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주님과의 동행을 노래한 찬송가를 또 가져왔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가사를 살펴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과거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만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시작만 구원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구원이죠.
맞네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완전한 결론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미래의 그날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영원한 구원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네요.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들어봐요.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구원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배신하는 사람은 구원이 취소된 걸까요? 사실 지금 잘 믿고 사는 사람도 죽기 전에 혹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회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맞아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복음의 빛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맛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건 구원이 취소된 것 아닌가요?
복음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보는 것은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곧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타락했던 사울 왕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 왕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 중에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빛이 모두에게 비춰도 모두가 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사도 요한은 같이 교회로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이 처음에는 구원받았었으나 나중에 구원이 취소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떠나간 이유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것뿐이네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면 결국 삶의 끝에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구원부터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반드시 오늘도 있겠죠. 오늘 저의 마지막 내 마음의 찬양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며 영원한 구원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진짜 마지막이네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찬양 주나무
엄지아였습니다. 새로운 내 마음의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하윤 제매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목사님. 날씨가 네. 춥고 또 올해가 끝나가는데 정말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만큼 아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새해 소망도 있으신가요?
네, 또 새해 소망도 제가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맞는 말씀이네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네요. 생명이 없는데 돈 많이 벌면 뭐하고 예쁜 옷 입으면 뭐해요. 시체가 돈 가지면 뭐하고 시체가 예쁜 옷 입어봤자 수의죠.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위에서 무엇을 하든 무엇이 되든 그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겠죠.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해 살펴봤었습니다.
맞아요.
제사장이란 예물과 희생제사를 드리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위에 간구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게 모형적인 제사장과 실질적인 제사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모형적 제사장이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가르쳤던 자들이죠. 쉽게 말해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입니다.
네, 모형적 제사장 중 가장 큰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오직 대제사장만 매년 한 차례 성소 혹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복장이 다른 제사장들의 복장보다 더 화려하고 더 찬란했으며 다른 제사장들보다 위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했으며 애매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하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답변을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백성을 가르치기는 하죠. 그러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세우셨지만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 세워졌죠. 또 선지자들은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쳤죠. 반면 제사장들은 일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사장들은 율법에 근거해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 없었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 가르침을 배운 제사장들은 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형적 제사장이 있는데 이 실체인 실질적 제사장은 누구셨나요?
네, 성부에게서 직접적으로 세움 받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으셨으며 인성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과 작정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는 네 가지 주요 부분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먼저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말로써 귀에다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마음을 움직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 또 우리를 위해 성부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가 구하시는 일들에 대해 응답받으리라는 약속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그가 간구하시는 자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믿는 자를 중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죠. 왕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특정한 백성들을 정의로운 법에 따라 다스리게 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주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권세를 갖게 하시며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자로서 그에 위해 아무도 높은 자가 없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직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며 그의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외적이며 내적인 원수들에 대항해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시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교회의 은사들과 영광을 베푸시고 최종적으로 교회를 모든 악에서 해방시키시며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통제하시고 무찌르시며 결국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신 후 비참한 버려진 상태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31문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배웠고요. 32문을 새롭게 배워가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과 이어지는데 유리문답 32문 질문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은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며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며 그 이후로는 그와 함께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문답에서 배울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엄성, 또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들이 행하는 의무, 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도, 기독교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언제 또 어디서 생긴 걸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렸을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 1장 15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제자들,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온 걸까요?
거야 당연히 그리스도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리스도에다가 사람을 붙여서요.
예, 하윤 자매님 척척 박사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들을 말합니다. 제자가 뭐겠어요?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고 주님께 접붙임 받아 그와 연합된 교제를 갖는 자들이겠죠. 이 그리스도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죠. 하나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 방금 읽은 구절들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뒤에 있는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늘 말하고 다녔지만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세례를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한무리 속에 있기는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 외식자들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네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양 무리 안에 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이리가 있는 곳에 양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 울타리를 기준으로. 예, 그들도 교회라는 곳 안에 함께 있었어요.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의 열매들로서 드러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고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합니다. 다음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야고보서 2장 18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겉으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행동으로도 네 믿음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뭔가 겉으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실제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겉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긴 하지만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하나로 붙여서 간단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품성과 직분과 위엄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로마서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하민재님 잘 알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바울도 구원 얻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렇죠. 아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 그걸 우리가 접붙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뭔가 우리와 그리스도가 붙어서 결합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그 연합을 이루어주셨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네요.
아, 그래요. 맞아요. 이 맛없는 감람나무를 좋은 감람나무에 이렇게 붙이면 그 맛없는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좋고 맛있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왜냐하면 그 맛있는 본나무의 생명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네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는 의미네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이 비유가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이거든요.
정말 확 와닿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하나가 됐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 정말 확 와닿습니다. 한번 주님은 머리, 우리는 몸.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하윤 자매님 말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참 긴밀하면서도 그리고 도저히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이걸 표현하는 게 머리와 몸이다. 이것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죠. 만약에 주님과 내가 분리됐어? 그러면 이 비유대로 말하면 뭐가 돼요? 머리와 몸이 끊어진 거죠. 너무 충격적이죠. 예, 그 관계가 끊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성경의 비유이긴 하나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끊어져서는 안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비유는 생명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이 생명의 흐름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네요. 팔, 다리, 손가락 같은 모든 지체들은 하나의 동일한 머리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또 외부적 감각이나 내부적 감각은 머리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온 몸과 각 지체의 생명은 머리에 달려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생명이 전달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처럼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고 모두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을 받고 있죠.
하윤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돼요. 왜냐하면 이 연합을 이루는 건 성령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 연결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그 머리의 몸, 이 지체들끼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이네요. 그리스도와는 믿음으로 연합, 또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연합.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팔과 손이 머리와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분리되어 있다. 팔하고 손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 나도 연결되어 있어. 너도 연결되어 있어. 근데 나랑 너는 연결이 안 돼 있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자, 머리와 지체의 비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흐름을 잘 설명해 줍니다. 믿음과 우리끼리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 주죠. 또 이 비유는 두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 몸의 지체는 여러 다양한 일을 하죠. 어떤 건 걷는 거 잘하잖아요. 어떤 건 잡는 걸 잘한다고요. 또 어떤 건 보는 걸 잘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건 걷는 걸 못하고 어떤 건 잡는 걸 못하고 어떤 건 보는 걸 못해요.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데 제멋대로 나뉘어서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의 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잘 살고 있죠. 똑바로 걷고 똑바로 목표한 대로. 왜 그래요? 하나의 생명. 바로 머리가 일해주는 덕분이겠죠. 교회 안에도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가요. 뭐 때문일까요?
머리 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생명, 한 분 성령으로 각 개개인 지체들이 자신이 합당한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머리와 지체의 비유는 은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또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위치에 대해서도 참 잘 설명하는 비유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지금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똑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뒤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 그런데 머리가 되신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서 어떤 위치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네, 모든 존재에게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죠.
설명합니다.
맞아요. 머리인데 무시당하는 머리, 짓밟히는 머리가 아니라 경배를 받는 머리, 모든 존재에게 그분의 위치죠. 우리 몸에서 머리는 가장 중요한 존재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생명 그 자체죠. 머리가 없으면 어때요? 내가 없는 거죠. 머리 잘라지면 좀 끔찍한 생각이지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가장 높은 존재라고 말해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가 되시는데 이 말은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로마 천주교가 교황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아, 그럼요. 그래서 하윤 재미님 중요한 이야기 잘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정말 네,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거든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점에서 우리의 머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그의 품성이 완전하시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도 모든 피조물들보다 은사가 뛰어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에 충분하시고요.
예, 모든 충만한 것들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성 안에도. 그러니까 와, 머리가 되실 만하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이끌고 다스릴 만하시다는 거예요. 자, 또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그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유가 또 있네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두 가지 이유. 그분은 정말 충만한 은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성령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수 있는 건 위엄과 차서에 있어서. 이 차서는 순서 있게 구분하는 것을 말해요. 자, 네가 1등, 2등, 3등 이걸 차서라고 말하는데 위엄이나 이런 차서에 있어서도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놀라운 영광과 존귀하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스스로 왕이시고 주인이시죠. 또 만물의 상속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쭉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위엄을 봤을 때 그리고 그분의 이 순서상 위치를 봤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세 번째로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실까요? 왜냐하면 그의 직분에 있어서 직분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속자시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교회의 각 지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고 일깨우시고 양육하시고 세워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죠. 앞에서도 했지만 마치 머리가 온몸을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듯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연합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시죠. 바로 이런 그분의 직분으로 인해 하시는 일로 인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실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만한, 지체가 될 만한 이유도 세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져서.
아멘. 먼저는 지체들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지체들과도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방금 읽은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끼리도 연합되었다를 너희 사랑 가운데서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끼리 연합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근거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깨움 받고 다스림 받는 자들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을 부여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방금 전 말씀에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말라 죽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 몸의 일부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로마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몸의 각 지체들마다 각기 능력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 모든 활동이 몸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여러 은사가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32문, 그러면 그대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와 그 답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윤자매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